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고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을 방문해 본 분들은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는 잃은 양이라는 제목의 The Lost Sheep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중요한 장면을 어느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래전 선물 받은 것인데 목사의 1차적인 부름을 극적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기에 거실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거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주인공인 어린 양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줌인 해서 보면 깎아지른 절벽에 이 양이 매달려 있습니다. 눈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이 곤경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힘이 소진되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잃은 양의 위태로운 모습이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는 어린 양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줌아웃해서 보면 어린 양 바로 위에 한 손이 뻗쳐져 있습니다. 손을 따라가 보면 한 목자가 좁은 공간에 무릎을 꿇고 왼손으로는 바위를 힘겹게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왼손 힘이 빠지면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공포감에 쌓이게 되면 수백 길 되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자의 사랑이 극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 때문에 이제 잃은 양의 운명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양과 목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줌아웃해서 보면 목자의 머리 위로 멀지 않은 곳에 크고 흉악한 벌처 두 마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하늘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목자의 구조 작업이 실패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덮쳐서 찢어 먹을 때만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목자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을 선회하는 벌처들 때문에 잃은 양의 운명은 100%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 그림 얘기를 드립니까? 왜 그림을 묘사하면서 한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세 단계로 나누어서 줌아웃 하면서 설명을 합니까? 물론 이 그림이 오늘 설교 본문의 한 장면을 잘 묘사해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림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건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종종 여러 사이즈의 렌즈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본문을 자세히 보아야 하지만 종종 앞뒤 말씀도 보아야 하고 필요하면은 성경 전체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비유 이야기를 해석할 때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말씀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참 듣기 힘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가족도 포기하고 너의 계획과 야망도 포기하고 너의 소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애써서 피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애써서 영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랍비는 부정한 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실 정도로 이들과 자주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투덜대자 주님은 먼저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한마디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직업은 당시 3D 업종 가운데 하나로서 더럽고 dirty하고 어렵고 difficult하고 위험했기에 dangerous했기에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 찍기와 같은 인생들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양치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따라서 비록 가상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자신들을 양치기로 가정하시고 말씀하실 때 대단히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양을 쳤습니다. 물론 모세 이방인 제사장의 양을 40년이나 쳤습니다. 물론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국부로 최고의 선지자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양들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목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양치기 목자를 멸시했습니다. 물론 양치기는 누구나 자신이 돌보는 양이 한 마리라도 실종되면 즉시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어리석어서 목자를 찾아오지도 못하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사자와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탈수되고 소진되고 쓰러지면 혼자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고 낙담하여 눕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고 죽기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양이 몸이 더러워지면 바위 색깔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맹수들에게 잡혀먹은 흔적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양을 맡긴 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두세 마리밖에 안 되는 가난한 집의 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과 계곡과 산을 샅샅이 뒤집니다. 밤이 늦도록 뒤집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잃은 양을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이 두려우면 움직이지 못하고 기운이 소진되면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 맵니다. 물론 50파운드에서 70파운드 넘게까지 나가는 양을 메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즐거이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집으로 돌아오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한답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중동사회에서 벗과 이웃들 청해놓고 즐기자 해놓고 음식을 차리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동네 전체가 축하할 일이기에 많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 의미를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죄인이라고 하시고 목자에게 순종하여 들려 돌아오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표현은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빚고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죄인들을 멸시하고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꼬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잃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찾아 나서고 목숨을 내놓고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을 잃으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잃은 백성,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고 목숨을 걸고 찾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으시면 찾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손수 데려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하지 않고 손수 어깨에 메고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물론 치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길을 잃고 무기력하게 아무 소망 없이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고 주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찾으신 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진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만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곧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들판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었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줌아웃해서 봐야 합니다. 뒤따르는 이른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봐야 하고 더 줌아웃해서 구약의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잃은 양의 비유 뒤에서 주님이 하신 잃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4절 말씀 그대로 아직 들판에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고 생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평생 외적인 율법은 잘 지켰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기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돌아온 죄인을 형제로 대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에 나오시는 목자시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고 하셨고 내가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워 그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지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별도로 따로 설교할 시간이 없기에 이 세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만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되면은 세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진리를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지만은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고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우리 주님은 그 무엇 이전에 구원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 영접할 때 주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우리의 구원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름부터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었듯이 예수님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고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주님은 1차적으로 어떤 분인가? 구원주이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길을 잃었건 그가 누구이건 그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건 얼마나 오래 걸리건 상관없이 그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택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 주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잃은 자를 찾으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손수 어깨에 메고 가십니다. 그리고 즐겁게 메고 가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한 명이 하늘나라에 편입될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큰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종종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다고. 진정 올해에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해에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울타리에 있던 양들 가운데 몇 달째 보이지 않는 양들부터 찾아다녀야 됩니다. 다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꼴을 잘 먹고 있는 양들을 찾아가서 혼동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울타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양들은 모두 찾아가야 합니다.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 찾을 때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한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잃은 양이건 애초부터 주님의 우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양이건 현재 주님 울타리에 있지 않은 양들은 모두 타겟으로 삼고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절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양들 지팡이로 끌어내야 됩니다. 늑대와 사자의 발톱에 잡혀 있으면 막대기로 때려서 구조해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카드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라이드를 주든지 같이 쇼핑을 하든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끝입니다. 누구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부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텐데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으면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형제에게, 빌립과 같이 친구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이 사람을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회로, 3일 예배로, 주일 예배로, 새벽 기도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면은 형제가 부지런히 다른 형제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가서 라이드 줘갖고 데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형제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자기 할 일이 태산인데, 박사과정 공부하려면 할 일이 태산인데 새벽에 가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밥 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물이 영생의 선물인 것을 안다면은 이런 형제처럼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로 데리고 나오지 못하면 족구 모임으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건 의지가 약하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건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 또 게스값이 없어서 못 나오면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필요하면 여러 명이 가서라도 끌고 나와야 됩니다. 커피를 사주건 밥을 사주건 선물을 사주건 기프트카드를 사주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그 사람과 같이 기어주고 걸어주고 뛰어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양이라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구원받았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본인에게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으면은 아마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고백합니다. 405장 찬송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마음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오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가서 두들깁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구원받으면 무섭게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더 다가갑니다. 교회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교회 안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 보면은 너무나 청정수역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너무나 몸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 깨끗한 척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는데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야망과 포부가 다 망가가 됩니다. 시대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들 떠들기 때문에.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양 있게 살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누리고 살면서 누구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아예 접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변화는 설교 잘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른 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재주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하는 전도가 내 노력과 투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나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결론 내리면은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갖고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제의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번쩍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영광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유혹들이기에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데도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제가 과격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을 줘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가? 어떻게 하면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희미하다면은 그때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 구원받았다면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나에게 최종적으로 맡기신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달란트, 아무리 많은 기회 주님 이름으로 주님 전 안팎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낭비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영혼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공기를 많이 진동시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목적 기억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일나무 키워본 분들은 잘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전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이 과실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기만 진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실속이 없는 것들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올바로 매김질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내가 올해에는 이것을 위해서 살리라.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활동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하는 일을 다 조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쓰고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건 아무리 나에게 모욕을 주건 그런 것들 때문에 봐도 당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자유하는 게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누가 나를 밟으면 우라가 터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아무리 밟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용이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강권을 하실 때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가면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저 사람이 집에 있을까, 저 사람이 마음 문을 열을까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좀 고귀한 자질이 있으셨던 목사님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하실 때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하실 때 주위를 바라보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촌에 거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민 온 여자 성도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상 한 시간 넘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아직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제가 있던 그 컬럼버스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시면은 장로님이시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시면은 차를 타고 두 시간 되는 데를 갑니다. 그러면 에핀스라는 데가 있는데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거기 있는 학생들 또 한 열몇 명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은 거기서 또 한 시간 넘게 가갖고 웨스트 버지니아 국경을 넘어갖고 파커스버그라는 데 가갖고 거기 세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민 온 여자분 그분들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30분 떨어진 데 있어요. 그 다른 도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시면은 새벽 1시가 넘습니다. 요즘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인데 그 삶을 거의 8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컬럼버스 지역과 컬럼버스 또 밑으로 신시내티 이런데 교회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많지만은 조그만 교회 가서 안 하거든요. 자기 교회가 있으면은 절대 딴 교회 가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교회 목사들이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본인이 가서 주일마다 신실하게 거기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왜?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콜럼버스 그 교회 안에서도 새벽 기도가 매일 있는데 10시 기도회가 또 매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누구한테 나와서 성경 좀 배우지, 기도하지. 어제 시간이 없는데요. 새벽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수요 예배는 또 뭐 수요일 저녁에 뭐가 있고, 금요일에는 또 뭐가 있고. 아, 그러냐고. 아침 10시는 어떠냐고. 10시에 나오라고. 아침 10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거기 학생 와이프들 뭐 들락날락합니다. 몇 명이라도 나오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해갖고 그걸 10시 예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새벽 기도, 10시 기도회,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예배 1, 2부 끝나면은 정신없이 쳐서 2시간 운전하고 내려가서 다른 교회, 학생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우리 사람마다 부름이 다릅니다. 그 목사님은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데리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물론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큰 부름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피쉬 모양 그것을 차주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심볼은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메고 있는 양을 보면 한결같이 다 큰 양이었습니다. 큰 양을, 길 잃은 양을 찾아갖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콜링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사람이 끌고 가고 뒤에 사람이 밀어주고 그리고 같이 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부장님 그리고 우리 재직들 올해에는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잃은 것들을 찾도록 찾아다니고 또 찾은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최고 기쁨,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기에 우리 모두 올해에는 주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되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찾으면 즐거이 주님 집으로 어깨에 메고 옴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나중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